알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은 관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환난도 기뻐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찬양을 들은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참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오니 저희가 약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작지만 올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하는 제가 참 부족하오니 저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난도 기뻐하나니.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이 아까 이현웅 형제님께서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으로서도 쉽지 않을 때가 많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회사 생활도 어렵고 또 한 국민으로 사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삶 자체가 참 기쁨도 많지만 또 환난도 또 있는 것 같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호강의 겨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 삶의 수준 또 저희만을 생각할 때는 또 저희가 힘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다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환난 또는 어려움들이 아시다시피 옛날 성도들을 또 생각하면 그들이 겪었던 박해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에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며 타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심한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 또 있었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러한 고통들을 견뎠을까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들, 우리가 보기에는 헤어나가기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3절에서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나중에 있을 대환난, 뭐 Great Tribulation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크던 작던 그 누구도 환난은 기뻐할 것이 못 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냥 견디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환난도 기뻐하나니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휴가를 좋아하나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렇게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듯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지 정말 이상합니다. 모든 환난이 우리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아시죠?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어려움도 있으시겠고, 사실 저희 교회도 어찌 보면 환난이라고까지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래도 참 어려움을 최근에 계속 겪었고 또 지금도 그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화평은 구원과 동시에 꼭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겠죠. 구원과 동시에 모든 화평을 누리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을 통한 화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은 또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게 당장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영광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수록 그 결과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기뻐할 수 있음을 제목처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과 기쁨, 정말 매치가 안 되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줍니다. 인내를 주는 것이 기뻐해야 할 일인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고통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 못에 빡 찔렸어요. 그 아팠을 때를 환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시작이 있고 또 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특징은 그 환난의 해결 방법을 현재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한 우리는 그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싫죠. 그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그냥 싫습니다. 어떤 환난이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겠지만 도망갈 길조차 없다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죠. 견뎌야 하고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그 인내를 즐기는 사람은 또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아직 환난을 기뻐할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인내는 체험을 줍니다. 인내를 내 자신이 견디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환난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걸 잘한다고 결코 할 수 없지만 환난을 이기기 위해 나의 열심, 나의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내 속에서 해야 하는 체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환난을 우리는 인내로 견딜 수 있을 때 그리고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가까이 가고 나를 내려놓는 이런 일을 계속했을 때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길을 먼저 살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내 환난에 대한 부분을 부르짖어 알려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2장에 주께서 나를 기품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의 한가운데 더 이상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던져지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는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주께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 극한의 고통에 들어가서 통과할 수도 있겠고 또는 가벼운 환란을 통과하여 곧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환난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지식으로 해결해서 얻어지는 어떤 기쁨, 성취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런 평안함을 크던 작던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혹시라도 닥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주님의 체험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에 대한 적용이 직접적으로 되며 그 말씀을 통해 또한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화평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환난 가운데의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그리고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험 속에서 주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조금 더 만나게 되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들에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의 후반에 적힌 대로 체험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캐나다로 오게 한 말씀도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온갖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한 비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잘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가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김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려움,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민족의 어려움이 있었던 그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환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환난 자체 때문에 우리 주변을 의식하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 환난을 갖게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남의 눈을 의식하여 그 환난이 더욱 괴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갖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환난이 힘들더라도, 그리고 그 환난 자체가 참으로 부끄럽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소망이 있다면 그 환난이 부끄럽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나라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부끄러움은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동료 직원과 이전에 얘기했을 때 저희 나라, 저희 캐나다 밴쿠버에서 저희 나라에 적어도 하루에 한 편 비행기가 있고 직항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집트 출신인데 너희는 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 거지. 우린 직접 가는 비행기도 없고 하루 한 편도 없다. 괜히 우쭐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살지 지금. 근데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도산 안창호의 대화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26살인가? 뭐 이때 청년인데. 놀랍습니다. 대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던 비전과 소망, 그리고 나라를 곧 되찾을고 우리나라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그를 위축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사람의 서름과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만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진정 우리가 갖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5절에서처럼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난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내세울 곳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환난도 겪고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저희 교회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 너희 교회는 어떤가? 아니 뭐 다른 교회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철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훨씬 아래니 굉장히 젊은 선교사고 인물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덩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고생도 그렇게 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역경을 사서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의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믿음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헌신을 해왔습니다. 조금 긴 얘기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그의 목표 중 하나는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세계의 모든 신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하나님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 10대 청년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서 체린이보다 조금 큰 나이서부터 벌써 길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하여튼 이런 우상이 넘치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교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손편지를. 일일이 초대장을 씁니다. 그래갖고 다 돌립니다. 그의 이야기로는 그것은 어쩌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었다. 교장 선생님서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부형, 선생님, 학생들에게 그가 쓴 편지가 한 장씩 돌려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숨어있는 크리스천이여 모두 나와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먼 훗날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와서 우리 함께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손편지를 써서 돌렸습니다. 너무도 멋있는 말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 모임을 갑니다. 단 두 명이 왔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 둘은 하지만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동생과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수병이 날라와서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죽어! 나가서 죽어! 라는 저주와 함께 물건도 그냥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도와 주님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고만 있던 어느 날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고만 있으면 크리스천은 약하니 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때리려는 순간 그 친구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너 이리 와. 그는 친구를 벽에 밀어붙이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힘도 더 세고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해. 나는 여기서 너를 충분히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3 졸업여행 때 룸메이트가 또 되었습니다. 3일 내내 머리맡에 앉아서 잠도 안 자면서 네가 미워. 왜 밉니 내가? 내가 믿는 게 그게 싫어. 예수인가 뭔가. 그게 싫어.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몰라. 그는 이어 예수님을 전합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나고 그는 전교생 앞에서 상장을 받게 됩니다. 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 그는 그때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황해서 노래? 해봐. 그는 에라 모르겠다.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친 김에 주님 감사해요. 이 노래도 연이어서 부릅니다. 한껏 힘껏 부른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몇몇 선생님과 친구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단상을 내려왔을 때 9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미세스 넬슨이 와서 와락 끌어안습니다. 고마워. 왜 그러세요? 금년 초에 내가 보냈던 그 편지, 그것을 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20년 동안 나는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살아왔어. 난 크리스천이니 핍박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었어.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것을 내가 해줘서 고마워. 주변에 몰려든 친구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심지어 앞장서 핍박하던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때리고 핍박하던 친구, 나도 그래. 그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너가 크리스찬이었어?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 목사야. 그 후 바로 그 기도 모임은 3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환란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환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환란도 있고 자신이 잘못해서 겪게 되는 환란도 있고 자신과 관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벌어진 환란도 있고 주님은 모든 경우의 환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주님에게 답을 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담대해야 하고요.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먼 훗날 그 환란 시기가 지나간 다음 먼 훗날 그 환란 시기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전했을 때 믿는 이들은 그 간증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인지 아닌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은 진정한 간증은 진정으로 자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증 속에 그 주님만이 있을 때 바로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환란이 올 때 어떤 사이클로 따르게 되는지 우리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영광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화평 속에서도 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는 체험을 주게 됩니다. 그 체험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화평 속에서 또 올 수 있는 환란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란을 대하는 우리의 과정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환란을 또한 허락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저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의지하여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씀 위에서 저희가 환란을 또한 이겨내길 원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